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우크라이나에 선고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전쟁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떤 합의도 핵심은 현장의 군사적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3차 세계대전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과 지금 상황이 옛 소련과 미국 사이에 벌어졌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와 유사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러시아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핵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것이 러시아가 기본으로 삼고 있는 핵심 입장이라면서도 현재 핵전쟁 위험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같은 위험을 의도적으로 높이길 원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좋아할 것이라면서 위험은 심각하고 실제적이며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어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해 학살하고 무력으로 국경을 새로 긋는 행위, 자유민의 의지를 굴복시키려는 하는 점은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을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당하지 않은 도발은 전략적 실패로 끝날 것이라며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로 이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이고 강력하며 효과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유럽연합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외교적 해결을 위한 지렛대를 제공하는 보다 넓은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내일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화상연설에서 주민들은 시위를 통해 점령군에 대한 입장을 보여줬다며 우크라이나가 분명 승리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헤르손 주민들이 내일 투표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독립할 헤르손 인민공화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개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내 목표물에 대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포탄과 야포 외에 1,10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931개 지역이 러시아군에 의해 일시 점령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해방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사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사회 연결망 서비스 업체인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트위터는 어제 머스크 씨가 440억 달러의 트위터 전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해왔던 머스크 씨는 최근 트위터 지분 9.2%를 매입해 최대 지주주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트위터가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수 제안서를 정식 제출했습니다. 머스크 씨는 이날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며 트위터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핵심적인 사안들이 논의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위터에는 막대한 잠재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회사와 트위터 사용자들과 협력해 그 잠재성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시 당국은 오늘부터 5개 구를 제외한 11개 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검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앞서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주말 동안 최근 들어 가장 많은 26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보고되자 어제부터 구민들에 대한 집단 검진과 봉쇄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보건당국은 후속 조치로 집단 검진 실시 대상을 베이징시 대부분 주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이미 엄격한 코로나 규제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봉쇄 조치에 들어간 상하이 등 다른 도시들에서와 같이 비상식량 사재기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어제 이번 집단 검진과 관련해 당국으로부터 베이징의 식료품 회사들이 육류와 가금류, 달걀, 야채 등의 공급을 늘릴 것을 명령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6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25일 핵 무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국가 근본 이익이 침탈당할 시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난해에도 북한 종교자유 상황이 세계 최악이었다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호주의 물류기업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에 가해진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11도, 최고는 8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즉 25일 저녁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각종 핵투발 수단을 총동원한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에만 머물지 않고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에도 사용하겠다며 미국과 한국을 향한 핵 위협을 노골화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밤 9시쯤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화국의 핵무력은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조성된 정세는 공화국 무력의 현대성과 군사기술적 강세를 담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강구할 것을 재촉한다며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임의의 전쟁 상황에서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에는 한국을 겨냥해 만든 전술 유도 미사일부터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종류별 핵투발 수단이 모두 동원됐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4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신형 ICBM 화성 17형을 비롯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지난 16일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발사 차량 계열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당 대회 열병식 당시 처음 선보인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보다 탄두부가 커지고 길이가 1m가량 늘어난 신형 SLBM이 첫 선을 보였고 지난해 10월 북한이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미니 SLBM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지난 5년간 겉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들을 개발하는 데 몰두해왔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수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엄중하고 현실적인 위협이 됐으므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미한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조속히 완성해 나갈 것이며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 사용 조건에 국가의 근본 이익 침탈을 포함시킨다는 발언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행위 이외에 비군사적 위기 상황에서도 핵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을 노골화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전쟁 억제력 차원에서 핵을 사용한다는 북한의 기존 핵 운영 교리의 변화를 시사했다며 국제사회 핵 질서의 기초를 흔드는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본이 침탈은 결국은 이제 체제 안보, 정권 안보, 체제 위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넓혀서 해석을 하면 대북 제재의 심화로 인한 내부 체제 위기까지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북한이 버티기 전략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버티기에 한계가 올 경우에는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핵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얘기로까지 지금 확대해서 가능하거든요.
김 위원장이 이번 발언은 앞서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던 대남 비난 담화보다 한층 더 위협의 강도가 세진 겁니다. 김 부부장은 군사적 충돌 상황을 전제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때문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고 지도자가 직접 한 발언인 만큼 북한의 핵 운용 교리의 수정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김 위원장이 핵무력 강화 발전을 거듭 강조한 것은 대형 도발을 예고한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해온 계획에 따라 국방발전 5개년이라고 늘 얘기하는 그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계획된 그런 미사일 발사시험 도발을 핵실험도 포함해서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죠.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2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의 내용에 자극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NPR 요약본에서 상대의 핵 위협 또는 핵 공격이 없더라도 극단적 환경에선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 공약했던 핵무기의 단일 목적 사용, 즉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원칙이 새 NPR엔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홍 실장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미중 경쟁 격화 등 유동적인 국제정세와 미한동맹 강화 움직임 등이 겹치면서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NPR에 맞대응 차원에서 핵 사용 조건을 모호하게 확장시켜 놓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NPR에 대응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한미의 북핵 공조나 확장 억제력 강화 움직임, 선제 타격론 나오는 얘기들, 여기에 대응해서 자신도 대응 교리로 의도적으로 이거를 지도자가 언급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 부인 리설주와 함께 공화국 원수복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공화국 원수복을 착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열병식을 통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에서 해임됐던 리병철이 10개월 만에 복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열병식 참석자를 소개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 동지를 호명했습니다. 북한이 군의 뿌리로 여기고 있는 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행사를 국방력 과시의 주요 계기로 삼고자 핵과 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리병철을 복귀시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열병식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당 비서를 겸하고 있는 박정천도 참석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군 출신이 둘이 들어갔다는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요. 일단 핵무력이 완성이니까 그 부분하고 연관을 이어서 군사, 군수 쪽에 일정 기간은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 그렇게도 보입니다.
리병철은 지난해 7월 당 전원회의에서 비상방역에 대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게을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문책을 받으며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난해에도 북한 종교자유 상황이 세계 최악이었다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 종교자유와 인권 문제를 증진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또다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종교자유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외에도 미얀마와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5개 나라를 특별 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나딘 마인자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보고서 발간 후 열린 화상간담회에서 북한과 같은 특별 우려국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끔찍한 종교자유린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CDCs are countries whose governments engage in or tolerate systematic, ongoing, or egregious.
보고서는 2021년 북한 내 종교자유 상황은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체 사상으로 알려진 북한의 통치 이념은 종교를 포함한 경쟁 이념을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또한 영국의 본부를 둔 민간단체 한미래의 2021 북한 내 종교자유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종교활동과 종교적 물품의 소유, 종교인과의 접촉 등을 이유로 신자들을 박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기독교단체 오픈도어즈는 오랫동안 북한을 기독교인들이 가장 극단적인 박해를 받는 국가로 꼽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북한 기독교인들은 만연한 감시와 극심한 탄압으로 집단 예배를 위해 모이지 못하고 있으며 성경과 같은 종교 자료를 소유한 것이 발견될 경우 극도로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실천하다가 적발된 기독교인들은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장기 감금되고 고문과 강제노동, 성폭력, 처형 등 가혹한 학대에 직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정부가 안보와 인권을 폭넓은 대북 정책과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서 보완적 목표로서 통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공석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해 종교자유와 인권 문제를 증진하고 이를 미국의 대북 정책에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와 관련해선 북한에 특정되고 폭넓은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면서 여기에는 북한 내 종교자유 유린과 관련해 국제 파트너들과의 조율된 다자간 제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교자유와 관련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을 대가로 특정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인자 위원장은 그것은 마법의 무기가 아니고 미국 정부가 우리의 권고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장려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not a magic weapon, it's just a piece of the puzzle in a way that the US government can help.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 해제 외에도 미 정부가 안보 등 다른 문제에 대한 대화에서 종교 자유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미 의회에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 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호주의 물류 기업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에 가해진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년 사이 대북 제재 위반으로 벌금을 낸 기업들의 납부액 총액이 900만 달러를 넘기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5일 호주의 물류 기업 톨 홀딩스가 대북 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재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톨홀딩스는 2013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재 대상자와 2,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613만 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거래는 톨홀딩스와 관련 회사 등이 선박과 항공, 선로를 이용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 혹은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운송하거나 이들 나라를 경유 혹은 출발한 화물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과 거래한 금액은 대략 4,840만 달러로 최소 4개의 미국 금융기관 혹은 이들의 해외 지점이 이용됐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또 전체 제재 위반 거래 중 424건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의 마한항공 혹은 하피즈 다리아 해운회사와 연관돼 있으며 나머지 2,534건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향발 운송 화물에 대한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톨 홀딩스가 의도적으로 제재 위반 사실을 감추려 한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톨 홀딩스의 직원들은 2015년 5월을 전후에 일부 거래가 미국의 제재에 저촉된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이후 자금 이체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계열사에 제재 대상자의 이름이 송장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사안에 대한 벌금 최고액은 8억 2,643만 달러지만 톨홀딩스가 자발적으로 위반 내역을 공개한 점 등을 참작해 600만 달러대의 최종 벌금액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와 이란, 시리아 제재,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 확산 제재법 등을 근거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과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금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거나 미국 달러가 사용된 거래를 제재 위반 행위로 해석하며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톨 홀딩스의 벌금 납부로 지난 2년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기업의 납부액 총액은 기존 6개 기업 310만 달러에서 7개 기업 924만 달러로 높아졌습니다. 앞서 캐나다에 본사를 둔 TD뱅크는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직원들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11만 5천 달러의 벌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금융서비스 업체 비트페이가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50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소재 제재 업체 PTBMJ사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아랍에미리트의 담배 필터 제조업체인 에센트라 FGE,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수출입 업체 양반 등도 이 기간 미 법무부와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의 해외 공관에 물건을 판매한 협의를 받아 벌금 납부에 합의했으며 양반은 동남아 일대에서 대북 제재 회피 목적의 자금 세탁에 공모하고 미국의 대리 은행들을 속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한 동맹국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EU 차원의 협력 조치인 사이버 툴박스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25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U 대변인은 25일 미국 정부가 북한 사이버주의보를 발령하고 제재를 부과한 것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북한의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이 세계 여러 기관을 공격하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북한과 연관 있는 라자루스 그룹과 APT38이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탈취에 책임이 있다는 미국 연방수사국의 보고서를 중대한 우려 속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U가 최근 개인 8명과 기관 4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과 물자, 지식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촉진하는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지난 21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개인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유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명백히 무시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은 EU 차원의 사이버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이날 BOA에 스웨덴은 북한과 다른 국가들이 범죄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유엔에서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의 국제규범 개발을 지원하고 사이버 범죄 퇴치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EU 사이버 외교 툴박스 개발에 강력한 지지자라고 밝혔습니다. EU 사이버 외교 툴박스는 지난 2017년 6월 EU 이사회가 EU 차원에서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승인한 이니셔티브로 사이버 위협 대응 도구와 제재 부과 등에 대한 안내와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지난 2020년 7월 북한의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 등 중국과 러시아 3개국에 대한 첫 사이버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후는 이듬해 조선 엑스포 등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기관 4곳과 개인 8명에 대한 제재를 오는 5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잇단 제재와 부처 합동 사이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오펙은 지난 22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연결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 3곳을 특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지난 14일 라자루스 지갑 주소 한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지 8일 만입니다. 앞서 미국 연방수사국은 지난 14일 2014년 미국 소니 픽처스 해킹과 2017년 전 세계를 강타한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악명 높은 라자루스를 지난달 비디오 게임 엑스 인피니티를 해킹해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또 지난 18일 재무부와 FBI,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및 기간시설안보국은 북한 정권이 지원하는 해커 집단의 암호화폐 절취 위협을 강조하는 부처 합동사이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캐나다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실시한 대북제재 해상 감시 활동에서 118척의 관심 선박을 확인하고 24건 불법 환적 의심 활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이달 말 영내에 다시 초계기를 파견해 관련 작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가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을 통해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이에 선박간 불법 환적 의심 사례를 20건 이상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합동작전사령부 대변인실은 25일 네온 작전의 성과와 계획 등에 대한 BOA의 문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네온 작전에 투입된 캐나다 공군 소속 CP-140 오로라 해상 초계기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머물며 모두 17차례 출격해 약 174시간 동안 관련 작전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118척의 관심 선박을 확인했으며 불법 선박간 환적으로 추정되는 24건의 사례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네온 작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협력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다국적군의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참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지하는 국제적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목표가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고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캐나다는 네온 작전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북한이 이미 교묘한 제재 회피 방법을 계속해서 빠르게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연료와 기타 상품의 선박간 환적 등 해상 밀수를 통한 명백한 해상 제재 회피를 확인하기 위해 영내 파트너와 조율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대북 제재 감시를 위해 이달 말부터 약 한 달간 다시 영내에 해상 정찰기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가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 감시와 정찰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하는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관련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모두 7번째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친북 인사와 영국인 암호화폐 사업가가 미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2019년 북한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의 방북을 주선한 혐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스페인 국적자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 씨와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 씨의 대배심 기소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25일 보도자료에서 카오데 베노스 씨와 엠스 씨가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와 함께 북한의 관련 기술을 전수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공개된 대배심 기소장에 따르면 기소는 지난달 22일을 전후에 이뤄졌으며 약 한 달 만인 이날 기소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에겐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공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친북단체인 조선친선협회 회장이기도 한 카오데 베노스 씨는 당시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앞두고 직접 그리피스 씨를 섭외했으며 이후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연결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그리피스 씨가 방북 비자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또 엠스 씨는 그리피스 씨에게 북한이 당신의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방북이 금지된 미국인 그리피스 씨의 범법 행위를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후 평양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엠스 씨가 북한 청중들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전수했다는 겁니다. 앞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당시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2019년 11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2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2일 63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 납부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최초 그리피스 씨의 기소장에 이미 알려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인물이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잠재적 기소 대상, 즉 공범 존재 가능성을 언급했었습니다. 특히 그리피스 씨와 카오데 베노스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카오데 베노스 씨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도 암시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그리피스 씨의 최종 형량이 확정된 지 불과 2주 만에 같은 사건에 연루된 공범 2명의 추가 기소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특정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1차로 기소한 뒤 관련 인물을 추가로 기소하는 건 미 사법당국 수사기법의 하나입니다. 카오데 베노스 씨와 엠스 씨에게 적용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은 최대 형량이 20년입니다. 다만 검찰은 아직 이들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혀 실제 이들이 언제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례로 볼 때 조만간 미 연방수사국 등이 이들을 공개 수배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 자국에서 체포될 경우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될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스페인과 영국은 각각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핵 확산과 영내 불안정이라는 목표를 좌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국제 제재 회피를 위해 북한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배심 기소는 공범인 버질 그리피스 씨에 대한 성공적인 기소와 더불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기 위해 북한과 공모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든 법무부는 책임을 물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괌 안보당국은 최근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내외부 보고에서 서로 상충하는 정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괌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령 괌 당국은 최근 북한 미사일 관련 성명을 철회한 것은 서로 상충하는 정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정확한 발사 위치와 종류에 관해 내 외부 보고에서 상충하는 정보가 많았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있을 때까지 미사일 발사에 관한 보고를 철회한다는 후속 성명을 4월 17일 발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발사 위치와 종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괌 당국에 즉시 제공되지 않았지만 괌 당국은 연방 파트너로부터 마리아나 제도에 대해 평가된 즉각적인 위협이 없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동해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됐다며 이는 지난 16일 괌 당국의 최초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성명을 철회한 이유가 미한 군 당국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성명을 낸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잠재적 위협에 대한 괌의 준비체세와 관련해선 괌 당국은 비상사태에 대한 모든 위협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고 현재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미 국방부가 괌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것 이상의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현지 시각 17일 오전 1시 30분쯤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북한에서 발사된 미상 발사체 관련 보도를 포함해 영내 주변 사건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VOA는 이 성명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했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맞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약 5시간 뒤 발표한 또 다른 성명을 통해 추가 확인이 있을 때까지 성명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넌 고문은 추가 성명에서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이 같은 규모의 어떤 통지를 하기 전에 모든 정보가 제대로 수신됐는지 확실히 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마리아나 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자들에게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추가 정보가 들어올 때까지 이것이 유일한 성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이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두 나라가 미국과 연계해 북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공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과거사 문제와 중국 변수를 걸림돌로 보는 시각은 여전합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5일 VOA에 한일 관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이 북한과 중국 등 영내 안보 우려, 평화와 안정 달성을 위한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당선인 측의 정책협의 대표단이 그동안 두 나라 모두 고수했던 막다른 정책에서 벗어나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새 대통령의 의지와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새 정부 측이 전달한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선의와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일 협력 분야에 대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관련해 중요한 군사 안보, 지정학적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 교류, 위협 평가, 외교 군사 조정,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역사 문제를 제쳐두고 서로 존중하며 미래지향적인 의제에 집중할 수 있었을 때 협력이 가능한 충분한 전례가 있다면서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을 앞두고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24일 정책협의단을 파견했습니다. 정책 대표단은 28일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외무성과 국회를 방문하고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와 대북 정책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대응 등 지역의 안정에 있어 일한, 일미한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협의 대표단 방일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정권과 긴밀하고 확실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는 크게 악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이에 대한 한국의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니콜라스 제첸이 일본 담당 선임연구원은 두 나라가 단계적 관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북한의 위협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안보 협력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The interests of both countries. To use the GSOMIA to share information.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활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영내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협에 대해 조율하는 것이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이라는 설명입니다. 제첸이 선임 연구원은 이어 공적 개발 원조 등 민주주의 국가로서 두 나라의 공동 가치를 반영하는 영내와 국제 현안에서 협력 분야를 창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양자 협력이 어렵다면 미국 등 다른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두 나라가 양자 관계의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안보 환경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위협 등 현 정세가 미국과 동맹국의 더욱 긴밀한 공조를 더욱 요구한다면서 두 나라가 양국 관계 개선은 물론 미국 그리고 마음이 같은 파트너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공조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미국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두 나라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대응에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그동안 대중관계를 고려해 소극적이었던 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should be working on addressing the common security challenges from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China.
한국은 그동안 자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미국 등 동맹국의 연합 미사일 방어 체계에 통합하는 것을 거부해 왔으며 이는 역내에서 미한일 3국의 더욱 개선된 방어 능력을 저하시켰다는 지적입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지난 한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우려해 소극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영내 안보 문제와 관련해 더욱 광범위한 역할을 하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 한일이 다양한 채널에서 3자 회동을 했지만 3국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 즉 2+2 회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달 영내 순방에서 이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차기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부 모두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상황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내 정치 문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 석좌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역사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너무 빨리 움직인다면 한국 야당에서 이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일본에 의한 전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기로 결정한다면 국내적으로 큰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기시다 정부도 한국 측과의 어떤 합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권 내 우익 세력들을 상대해야 한다고 앤드류어 한국 석좌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한중관계 설정도 한일, 미한일 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question for the new administration of whether it can find a way to pursue greater alignment with the United States.
윤석열 정부엔 중국과의 적대 관계를 피하면서도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가 어려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차기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확대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와 함께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사법적 판결이 내려지면서 구조적 문제가 된 만큼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며 두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외국인 장외거래 브로커에 의존해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에 인터넷망을 제공해 사이버 금융범죄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 통신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신미국안보센터 시나스는 북한 정권과 연계된 국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훔친 가상화폐를 장외거래 OTC를 이용해 명목화폐로 돈 세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나스는 최근 발표한 가상화폐를 조차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UN의 경제 제재로 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북한과 달리 OTC 제도를 통해 돈 세탁을 대행하는 외국인들은 미국의 금융체계와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 OTC 브로커들은 통상 고객들을 대신해 거래소에 가상화폐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를 미국 달러와 같은 명목화폐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적 위험을 감수할 외국인 국적자가 필요할 것이라며 중국인 OTC 브로커들에게 크게 의존해왔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라자루스 그룹이 2018년 4월 중국에 기반을 둔 거래소를 해킹한 뒤 중국 국적자 2명에게 1억 달러에 달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돈 세탁을 의뢰한 전례를 들었습니다. 2년 뒤 미국 법무부가 이 중국 국적자 2명에 대해 민사 몰수 제재를 단행한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라자루스가 고객이라는 사실을 이 중국인들이 인지했는지는 분명치 않다면서도 OTC 브로커들의 불법 활동을 고려할 때 북한 정권과의 연계성을 알았다고 해서 돈 세탁 의뢰를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중국인 브로커뿐 아니라 해외에 해커들을 파견해 돈 세탁했을 가능성도 소개했습니다. 이들이 이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짜 여권을 만들어 북한 국적자들이 제재로 인해 접근할 수 없는 금융기관을 통해 훔친 가상화폐를 현금화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은행과 달러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체계에 대한 자국 해커들의 지속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외국의 OTC 브로커들에게 계속 의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중국이 자국 내 가상화폐 채굴과 OTC 브로커들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북한 정권은 중국 의존도를 점차 줄이는 대신 다양한 국적의 OTC 브로커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 보안업체 인텔 47 하나의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동유럽의 사이버 범죄 그룹 트릭봇이 타자르스 그룹과 소통한 증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하는데 피싱 전략을 종종 이용한다며 해킹 대상 거래소 직원에게 악성 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시스템에 침투한 뒤 가상화폐를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2018년 4월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하고 2019년 싱가포르의 한 거래소에서 700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훔치는 데 이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도 러시아와 중국의 통신 기업들이 북한의 사이버 금융 범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제재를 제안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북한의 해킹 역량 강화를 돕고 위치 추적이 어렵도록 가상 살설망을 허용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 기업들을 제재하면 북한의 해킹 역량이 악화되고 이들 기업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이 일부 정부 관리들과 엘리트 계층에게만 접속이 허용된 인터넷 맛을 통해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하는 러시아나 중국 통신 기업들을 제재하는 건 북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인 광명망을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차기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새 특별 보고관은 오는 6월 개막하는 제50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 이사회에 지원서를 제출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후보자 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토마스 퀸타나 현 특별보고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명단에는 오스트리아의 국제인권 전문가인 호마윤 엘리자데와 미국의 국제법 변호사이자 인권 전문가인 마이클 데이비스, 알바니아 출신의 하버드대 선임연구원인 에멀 프레셔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엘리자데 후보는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대표를 지냈으며 국제 앰네스티 등 인권 분야에서 40년 넘게 일했습니다. 데이비스 후보는 인권 변호사로서 미국과 홍콩 등 여러 나라 대학에서 인권법을 가르쳤으며 프레셔리 후보는 2018년부터 유엔에서 이주노동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무자히둘 이슬람, 태국의 스리프라파 파차라메스리, 폴란드의 안제이 제플린스키, 페루의 엘리자베스 셀먼, 필리핀의 리카르도 순가 3세가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슬람 후보는 방글라데시에서 변호사 겸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페차라스메리 후보는 태국 마히돌대학교 인권평화연구소에서 인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제플린스키 후보는 유엔 사회경제문화권리위원회 소속 위원과 유엔 국제범죄센터 전문가 등을 지냈고 세먼 후보는 유엔 인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순가 3세는 지난해 7월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 실무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들 8명의 후보들은 지원서에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의 다양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데 후보는 북한 정부가 중대한 인권 침해 중 일부를 해결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길을 닫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데이비스 후보는 수년 동안 인권을 가르치고 특히 독재주의의 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 데가 임무의 새로운 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고 알바니아 출신의 프레셔리 후보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으로서 이 뛰어난 역할을 맡는데 매우 고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후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과 책임 달성을 위해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싶다고 말했고 태국의 페차라 메스리 후보는 국제사회가 잘 기록한 인권, 정치적 우려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강제 이주에 관한 나의 학술적 연구 작업이 임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 폴란드의 제플린스키 후보는 북한의 사법부와 국가인권기관과의 교류를 확립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페루의 세만 후보는 넓고 다양한 인사 경험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완수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필리핀의 순가 3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과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이 문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13일 개막하는 제50차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보고관의 업무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기본 1년에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해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토마스 퀸타나 현 특별보고관은 오는 8월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 군이 가장 불안정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민간단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유입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2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북한 노동당의 군대인 조선인민군이 위험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공군에서 25년간 근무한 조지 허친슨, 조지 메이슨 대학교 연구원이 작성한 군대 내 사상 주입, 수령과 군인, 조선인민군 내 정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해지면 북한군이 최고 지도자로부터 수직적인 경직성을 기반으로 지휘와 통제를 받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는 동북아시아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수령으로서 북한군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내부 단속과 결속을 위해 권력 유지에 필수적인 북한군에 대한 통제를 더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군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경직적인 지휘 구조에 더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건 북한군의 배치와 전개라면서 특히 핵탄두를 포함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중국의 간섭이나 미국과 한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 논의, 한국의 정치적 여건, 유엔이나 비정부기관의 관여, 그리고 탈북민과 그 외 인도주의적 문제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북한군 내 지휘 통제 체계의 수직적 경직성이 상황의 복잡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항명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가 수평적으로 흐르게 허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면서 명령체계의 맨 아래에서 생성된 정보는 위로만 흐르고 명령은 다시 아래로만 내려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접한 북한군 부대들 간에 통신이 거의 공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지면 최고 지도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지 못하는 부대는 주변의 실제 사건에 관계없이 사전 작성된 점검표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할당된 작업을 실행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외부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장치가 위험스럽게도 차선의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전 승인된 계획을 실행하는 게 북한군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조치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런 이유로 북한을 분석하는 외부의 전략가는 북한군과 최고 지도자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의 배치와 전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북한군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 통신 경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 붕괴 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유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북한군을 대상으로 외부의 정보를 보내는 것에 제약이 많은 건 명백하지만 군인 출신인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볼 때 북한 내 중간급 간부들을 포함한 젊은 층의 군인들은 외부의 정보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 정보는 북한 정권을 직접 공격하는 내용보다는 북한 밖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 그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그리고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인도주의의 지원을 알리기 위해 고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북한의 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육군이 아닌 공군이나 해군 소속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유입이나 서해 바다를 통한 정보 유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군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김정은 정권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경우 북한군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6년 4월 26일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폭발로 순식간에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고 원자로에 있던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당시 방사능 유출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50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는 이 사고를 축소하는 데만 급급했고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한 소련 정부는 사고 발생 4일 뒤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500만 명 정도가 방사능에 노출됐고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백혈병과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후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 사건을 20세기 역사에서 전쟁을 제외한 최악의 재앙으로 정하게 됩니다. 1984년 4월 26일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작곡가, 밴드 리더였던 스윙 재즈의 대부 카운트 베이시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향년 79세였습니다. 카운트 베이시의 본명은 윌리엄 제임스 베이시로 그는 1904년 미국 동부 뉴저지 레드뱅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베이시는 캔사스 시티, 시카고, 뉴올리언즈 등 미국 여러 도시를 돌며 재즈 연주가들과 교류했고 루이 암스트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이시는 32살 때 재즈밴드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됩니다. 베이시는 화려하고 흥겨운 음악으로 1930년대와 40년대 미국의 스윙 재즈 붐을 일으킵니다. 베이시의 밴드는 또한 1958년 음악상인 그래미상에서 재즈 붐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모두 17번에 걸쳐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위대한 재즈 음악가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한 카운트 베이시. 그는 오늘날까지 스윙 재즈의 대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